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새 북한의 핵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어제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에 맞춰 미군의 준비 태세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미군의 우선순위는 2017년에 시작된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공격 억제를 위해 앞서 설계된 준비태세는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외교적 경로 안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안 했지만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역량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덤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억지 전략과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응 방안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갖가지 도발을 지속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몇 년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봤고 이것이 핵 능력과 결합할 잠재력을 봤다면서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무제한 핵 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이란은 앞으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4일 핵 합의로 제한됐던 신형 원심 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란이 단행할 추가 조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측은 이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이란이 입장을 거두고 핵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 나라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가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 등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탈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맞선다는 구실로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우리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미사일을 일본 또는 한국에 배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핑계댈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그 미사일은 현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는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의 큰 부분을 사정거리에 두게 된다며 극동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상함기지와 캄차카반도 전략핵함수함기지 등 대규모 러시아 군사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 기지들을 겨냥하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일이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금지됐던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전에 투입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홍콩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홍콩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지난 1995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치 측은 오늘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 양제가 훼손돼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안보국 산하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와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많은 양의 비와 초속 48m의 강풍우를 동반한 태풍 링링이 한국과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 남서쪽 2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4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전라남도 목포 인근 해상까지 오후에는 초속 37m의 강한 비바람과 함께 황해 남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8일 새벽 강계 지역 북동쪽을 지나서 삼전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의 강수량은 100에서 200mm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먼바다는 1에서 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2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풍과 침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개월간 100여 차례 석탄을 수출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BOA가 추적한 동탄호는 현재 베트남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선박 백양산호와 가림천호, 보평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함께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구의 한 항구에 석탄을 하역하는 위성사진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한 만큼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와 적합 목록, 선화 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안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목된 바지선들이 적법한 수입 문서를 갖고 있었고 적재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 아니었다며 북한 석탄의 불법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한 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 세별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켜고 있었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속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세별호와 유류를 주고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세별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도 담겼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에틴 1호는 올해 2월 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AIS를 끈 채 운항했고 결국 남포로 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총 142쪽에 달하며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의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이란과 시리아, 르완다 등이 지목됐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생필무역회사가 이란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또 시리아의 무기 중개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문의에 기본적인 내용만 답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한국 업체 A모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시도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월 한국통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이 만수대 창작사에 미술품을 압류한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2018년 11월 평양 방문 후 귀국길에 이들 미술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총 19점의 미술품 중 10점이 압류됐고 9점은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17개 나라 중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지난해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천여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 금액은 약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고서에는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사례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탄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는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붕타호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베트남 세관당국은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유예와 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이 서한에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조항 중 39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7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에 관한 겁니다.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원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정부가 주 또는 지방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부가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비어 법안은 주 또는 지방정부에 자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정부에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금융기관의 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사법 조치를 통해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불법 거래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법과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원비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거나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이 법에 명시된 대로 중단 또는 개선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원비어 법안은 상하원 법안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포함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산하에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가 신설돼 10월 1일 출범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한 암호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앤 유버거 신임 사이버 보안부장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안보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가안보국 산하 사이버 보안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미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유버거 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부의 역할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지정학적 적대국들이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 제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사이버 공격 특성에 맞춰 각각 전략적 대응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버거 부장은 러시아는 미국 여론을 겨냥한 영향력 점유 작전을, 중국은 지적 재산 도용과 사이버 간첩 행위를 주로 벌인다며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분야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자금줄 확보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부가 양자저항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기관이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암호 체계로는 양자 컴퓨터에서 쉽게 해독이 가능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한 양자저항 암호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버거 부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매일 4천여 건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내 정치 조직들을 상대로 지난 1년간 800여 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선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 해킹 시도가 이뤄져 선거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장은 상대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사이버 보안부는 위협 첩보 확인, 정보 분석, 정보 공유 등 3단계 접근을 통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와 전담 업무 배치 등 효율성을 위해 지난 7월 폴 라카손의 국가안보국장이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뉴버거 부장은 국가안보국 내 선거 보안 그룹의 책임자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미국 내 사이버 활동을 찾아내 차단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사이버 보안부 신설을 계기로 파트너인 사이버사령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과 더욱 원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라는 중국의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5일 VOA에 왕이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실무 협상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북한이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meets with the foreign minister, the foreign minister is obviously going to press him directly to reopen the.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면 실무 협상 재개를 압박했을 것이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해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가 더욱 강화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왕 부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리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은 주로 양제치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 공산당 고위 관료와 이뤄진다며 왕 부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불법 유입되는 정제유 등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또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l make the Chinese less likely to d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요청이 중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도와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방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nd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s want to explain to China what their position will be, what their offer is.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길 원할 뿐 아니라 중국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계급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왕부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과 왕부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미북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just think that if the North Koreans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getting the sanctions
북한은 중국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덜 가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관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과 더욱 관여하도록 충격요법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해법이 다른 미국과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re's a big gap between our fundamental goals and North Korea's fundamental goals. That doesn't mean you can't.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최종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몰 딜을 이룰 수 있겠지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위 구성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자문단을 설치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한용섭 한국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초기 3개월 동안은 잘 이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서울 안보대화 특별 세션에서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조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GP-11개소를 폐쇄하고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작업, 공동 병비 구역 JSA의 비무장화, 서해 완충구역과 비행금지 구역의 준수 등을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GP 폐쇄 작업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하고 JSN의 나머지 GP를 완전히 철수하며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군비 통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전략 대화가 자리 잡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남북한 재래식 군비 통제 등 관련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프리스톱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기존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연합훈련 제한, 무기와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 비핵화, 북방 한계선 내 완충지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들이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부분적 GP 폐쇄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검토할 군사위원회 설립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스톱 연구원은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후 16개월이 지났지만 북핵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북 실무협상마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군사 합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etting up of the Joint Military Committee. I think this is critical.
이를 위해 군사 공동위원회 설립이 필수며 군사 합의에 포함된 정기적인 남북 군사 대회 정례화, DMZ에서의 GP 폐쇄 완료, 남북 검증위원회 설립 등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스톱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군사 합의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한다면 북한의 의도를 재확인할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자문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략적 원칙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어떤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당국과의 조속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만약에 단거리라든지 중거리, SLBM이나 MRBM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 간 군사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돕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쓴다며 또다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지만 각국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동맹에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미국을 위해 많은 걸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등에 있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병력 파견 등을 통해 동맹국 안보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위해서 해상의 완전한 교통로를 안전을 확보하면서 번영의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세계가 미국의 이러한 기여를에 대해서 마땅히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멘탈리티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세계로부터 받으려고 한다. 특히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압력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한 압력을 가할 것이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자리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공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서도 재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박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왔는데 이것도 동맹국한테 이제 비용을 받을 것이다. 그 본격적인 협상의 첫 대상국이 한국이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이제 주둔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로 일종의 동맹 기여금을 지금 받겠다 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국과의 협상에 주목하면서 한국을 좀 압박해서 지금 최대치를 받아내야 그 다음 협상에서도 일본과의 협상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 협상을 비롯해서 한국이 준거가 될 수 있으니까.
박 교수는 지난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합의됐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뒤집혔다며 곧 있을 11차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지금 갑자기 지금 5배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을 이제 한국고 내라는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협상 수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동맹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굳건한 하여튼 신뢰와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가량 인상된 미화 약 8억 6,872만 달러로 하는 10차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기구의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은 5일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의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이 인원 감축을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등의 원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think it bears restating that the UN and international NGOs reached over 2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n 2018, including food security.
지난해 UN과 국제 비정부 기구의 식량, 영양, 건강 분야 인도적 지원으로 2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원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 operations already have a light footprint on the ground and continued capacity current levels is vital.
북한 내 UN의 지원 사업은 최근 이미 시작됐으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 급수, 영양 사업 등 인도주의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서한을 통해 북한 주재 UN 기구들의 인원을 감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VOA가 5일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북한은 김창민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명의의 이 서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유엔 원조가 정치화한 탓에 유엔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인원 감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개발 계획 소속 직원 수를 6명에서 1, 2명으로 세계보건기구 소속 직원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현재 13명이 근무 중인 유니세프 상주 직원은 1명에서 2명가량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구와 북한이 2019년에서 2011년 계획의 시행 방식에 합의할 경우 제공될 식량 원조의 규모에 따라 북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이 같은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서한에서 밝힌 기구들은 올해 이미 활발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자료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고 이를 통해 약 58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오염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과도한 군사비를 재난 대비 등 주민의 안전체계 구축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를 별도로 편성해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재난 위험 관리 순위에서 북한은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660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폭우에 따른 큰물 피해로 231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폭염과 홍수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서만 34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과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자연재해 사망자가 9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로 15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37명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경제 손실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연간 국내 총 생산 GDP의 7.4%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이티와 뿌에르토리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큰 위험관리 지수에서 북한은 10년 전 3.6점에서 올해 4.7점으로 높아져 191개 나라 가운데 55번째로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관한 사회 기반 시설과 수습 대처 능력은 6.4점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분야에서 1.9점, 위기관리에서 1.6점으로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런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농업과 북한의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위험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9.2점으로 9.7점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가 각종 질병까지 유발시켜 주민의 식량과 영양에 부정적인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5일 BOA에 북한은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combination.
중앙정부에서부터 도, 군, 마을로 이어지는 신속한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도 없어서 기차나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물적 기반이 빈약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개인들도 휴대용 배터리나 양수기 등이 없어서 홍수에 속수무책이라고 소바즈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는 과거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가 자원의 초점을 군사비에 맞춘다면 이런 재난과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소바즈 전 소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 등 민생보다 항상 정권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ould continue to work on ensuring a comprehensive
소바즈 전 소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사안을 안보와 직결시키고 있다며 핵 문제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등 여러 사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인도주의 상황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3단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겠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전 배치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9월 중순 임시 지출안을 표결에 올릴 것이라고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밝혔습니다. 임시 지출안 외에 휴회에서 돌아오는 의회가 검토할 법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자, 이란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3단계 조처에 들어갔네요. 이 소식부터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서방 측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의 이행 범위를 더 축소하는 3단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란 언론은 6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행 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란 핵 합의에 따라 묶여져 있는 핵 기술 연구와 개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란 핵합의에 따라 현재 이란은 첨단 원심 분리기 연구와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또 특정 분야 연구와 개발 활동 역시 8년간 제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네네.
이를 파기하고 6일자로 연구와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이란 원자력청은 7일 핵기술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란 정부가 이 부분을 미리 예고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유럽연합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이란 핵 합의를 되살리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4일 유럽연합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6일부터 다양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는 3단계 조처에 들어갈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심 분리기 연구 또 개발에 착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란 핵합의에는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의 수와 성능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
이란은 이란 핵합의를 맺으면서 약 2만 개였던 원심 분리기를 6천여 기로 줄였는데요. 현재 이란이 보유, 가동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는 초기 모델로서 이 농축 성능이 낮은 편이고요. 이보다 고성능인 원심 분리기는 제한된 수량에 제한된 실험만 하기로 돼 있어서 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의 연구 개발만 가능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란이 이 제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라늄 농축 활동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자, 이란이 유럽과의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네, 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금융거래를 재개하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예.
이란은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합의에서 전격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압박을 가하자 다른 핵합의 당사국들인 유럽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보장하고 이란의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3단계 조처 후에 다시 60일 뒤에 유럽이 핵합의에 미온적이라면 4단계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좀 최근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럽은 이란산 원유 선 구매급으로 150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책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번이 3단계 조처고 앞서서 이제 두 번 이나 그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고 얘기가 되는 건데 자, 1단계 조처는 뭐였던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와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긴 겁니다.
네.
이 핵합의에는 농축 우라늄의 저장 한도가 300kg으로 제한돼 있고 중수의 한도는 150톤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지 꼭 1년이 된 지난 5월 8일 1단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달 만에 다시 2단계 조처에 들어갔는데요. 1단계 조처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60일이 지난 7월 7일 다시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의 농도를 더 올렸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 3단계 조처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유럽 측 어떤 반응입니까?
네,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 이란이 입장을 거두고 핵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란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이 모든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중거리 핵전력 조약 NINF에서 금지됐던 이 새로운 미사일을 러시아가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제 배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두 나라 사이에 미사일 조약이 파기됐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네.
지난 2일 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네, 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양국 간 군축 조약인데요. 양국이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보유하거나 배치하는 걸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양국은 또 해당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생산, 배치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었습니다.
네. 미국의 INF 탈퇴가 이 약속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INF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는 것이 탈퇴의 결정 이유였는데요.
예.
하지만 러시아는 이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INF 폐기는 군비 경쟁을 부추길 거라면서 반발했는데요. 러시아 역시 INF 조약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예. INF 파기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미국은 INF 탈퇴 후에 약 보름 만에 지상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시험 발사에서 순항미사일이 500km 이상을 비행한 뒤에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시험에서 수집한 자료는 향후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개발해 활용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사일을 더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겠죠?
네. 푸틴 대통령이 5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구실로 삼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로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이들 지역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사정거리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요, 5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제안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현재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미국의 지휘 아래 있지 않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인 새로운 미사일 역시 일본이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은 한국이나 폴란드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가 이번 달 30일로 끝나네요.
네.
다음 달, 다음의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 지출하는 연방의회가 9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나왔다고요.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가요,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네.
이 편지에서 이달 중순 16일이 끼어있는 주에 임시 지출안을 표결하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지출안이 아니고 임시 지출안입니까? 이유가 뭔가요?
네, 이달 30일까지 2020 회계연도 지출안, 그러니까 예산안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일단 임시 지출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2020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뭐 정식이든 임시든 지출안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운영 예산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방정부가 이 부분 셧다운, 즉 부분 폐쇄가 되는 건데요.
예, 예.
미국 연방의회는 9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의안 형태로 기한이 있는 임시 지출안을 처리해서 연방정부 예산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호이어 원내대표는 이번에 만들 임시 지출안 기한을 11월 22일로 제한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시간 통해서 백악관과 또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정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게 기억나거든요. 그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었습니까?
예, 지난 7월에 합의된 건데요. 그때는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의 재량 지출 규모만 합의를 한 겁니다.
재량 지출이요?
네, 2020 회계연도 재량 지출 규모는 1조 3,700억 달러인데요. 참고로 이 재량 지출은요, 이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연방의회가 이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총액만 결정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산 총액은 정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방 양당 의회가 항목별로 지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어디까지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이 된 걸까요?
네, 하원이 필요한 그 지출 법안 12개 가운데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원은 아직 지출 법안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원 지출안이 있어야 하원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자는 건데요. 네네. 이 호여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빨리 지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네. 연방의회가 곧 여름 휴회 끝내고 돌아올 텐데 회기 재개하면 검토해야 될 중요한 법안들이 있죠?
네. 이 중에서 먼저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하원법사위가 대용량 탄창 금지 법안과 혐오 범죄 전과가 있거나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특히 그 대용량 탄창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용량 탄창이 있으면 총알을 한꺼번에 많이 쏠 수가 있어서 네. 희생자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금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연방의회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제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총기를 사는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지만 상원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법안이 그대로 묶여 있는데요. 예. 휴회에서 돌아오는 상원이 이 법안을 처리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안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호이어 원내대표가 언급한 걸 보면은요, 북극과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멕시코만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 시추 금지 법안, 또 국내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도 표결에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올해 기한이 끝나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과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 연장 안건 등이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습니다. 창양이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초속 48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링링. 내일 아침 전라남도 목포 인근 해상에 오르고 오후에는 초속 37m의 강한 비바람과 함께 황해 남도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태풍 링링은 황해도를 거쳐 평안 남북도, 함경남도 내륙, 강계 지역을 지나고 삼지연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 강한 비바람과 피해 예상됩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9도, 낮에 24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해주는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함흥은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원산 아침 22도, 낮 기온은 27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5에서 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2에서 8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강풍과 침수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새 북한의 핵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어제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에 맞춰 미군의 준비태세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미군의 우선순위는 2017년에 시작된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공격 억지를 위해 앞서 설계된 준비태세는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외교적 경로 안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안 했지만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역량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던포드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억지 전략과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응 방안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덤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갖가지 도발을 지속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몇 년 전에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봤고 이것이 북한의 핵능력과 결합할 잠재력을 봤다면서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을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무제한 핵 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이란은 앞으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빠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4일 핵합의로 제한됐던 신형 원심 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란이 단행할 추가 조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이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이란의 입장을 거두고 핵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 나라들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가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 등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탈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맞선다는 구실로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미사일을 일본 또는 한국에 배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방어를 핑계댈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그 미사일은 현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는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의 큰 부분을 사정거리에 두게 된다며 극동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상함기지와 캄차카반도 전략핵장수함기지 등 대규모 러시아 군사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 기지들을 겨냥하는 것은 확실히 심각한 일이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금지했던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전에 투입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홍콩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홍콩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지난 1995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피치는 오늘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양제가 훼손돼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